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14일 토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베드로후서와 구약 욥기입니다.
3장.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내가 여러분에게 두 번째로 쓰는 편지입니다. 나는 두 편지를 통해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 여러분이 건전한 생각을 하도록 일깨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여 예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예언자들이 하신 말씀과 우리 주 구세주께서 여러분의 사도들을 통하여 주신 계명을 여러분의 기억 속에 되살리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자기들이 악한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여러분을 비웃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 약속을 기다리던 우리 조상들이 죽은 뒤로도 모든 것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와 똑같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래전에 하늘과 땅이 생겨났다는 사실을 일부러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땅이 물에서 나왔고 또 물에 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이 물에 잠겨 그 옛 세상은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말씀에 의하여 지금의 하늘과 땅은 불로 망할 때까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늘과 땅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심판을 받고 멸망할 때까지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 하나는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주께서 약속을 더디게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을 위해서 오래 참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마치 도둑처럼 올 것입니다.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은 불에 녹아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땅과 땅에 있는 것이 모두 발가벗겨진 채로 드러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며 그날을 앞당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이 오면 하늘은 불에 타 녹아지고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은 그 열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은 정의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것들을 기다리고 있으니만큼 티도 없고 흠도 없이 살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도록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오랫동안 참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편지로 쓴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그가 쓰는 모든 편지에서 이런 일들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편지들에는 무슨 말인지 알기 어려운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나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은 다른 성경을 삐뚤어지게 해석하듯이 그 편지의 뜻도 삐뚤어지게 해석하여 마침내 스스로 파멸에 이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이미 알고 있으니 무법자들이 저지르는 잘못에 휩쓸려 여러분 자신의 안정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우리의 주님이시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지식 안에서 계속 자라가십시오. 지금과 또 영원히 그분께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시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욥기 제22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였다. 사람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을 끼쳐드릴 수 있느냐? 아무리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해도 그분께 아무런 유익을 끼쳐드릴 수가 없다. 내가 올바르다고 하여 그것이 전능하신 분께 무슨 기쁨이 되겠으며 네 행위가 온전하다고 하여 그것이 그분께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것 때문에 하나님은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심판하시겠느냐? 오히려 네 죄가 많고 네 죄악이 끝이 없으니 그러한 것이 아니냐? 내가 까닭 없이 친족의 재산을 압류하고 옷을 빼앗아 헐벗게 하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물 한 모금도 주지 않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너는 권세를 이용하여 땅을 차지하고 지위를 이용하여 이 땅에서 거들먹거리면서 살았다. 너는 과부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들을 혹사하고 학대하였다. 그러기에 이제 내가 온갖 올무에 걸려들고 공포에 사로잡힌 것이다. 어둠이 덮쳐서 내가 앞을 볼 수 없고 홍수가 너를 뒤덮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늘 높은 곳에 계시지 않느냐? 저 공중에 높이 떠 있는 별들까지도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계시지 않느냐? 그런데도 너는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겠으며 검은 구름 속에 숨어 계시면서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겠느냐? 짙은 구름에 그가 둘러싸여 어떻게 보실 수 있겠느냐? 다만 하늘에서만 왔다 갔다 하실 뿐이겠지 하는구나. 너는 아직도 옛 길을 고집할 셈이냐? 악한 자들이 걷던 그 길을 고집할 셈이냐? 그들은 때가 되기도 전에 사로잡혀갔고 그 기초가 무너져서 강물에 떠내려가 버렸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좀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여 우리에게 무슨 일을 더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그들의 집에 좋은 것을 가득 채워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도 악한 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다니 나는 이해할 수 없다. 그런 악한 자가 형벌을 받을 때 의로운 사람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며 죄 없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비웃기를 과연 우리 원수는 전멸되고 남은 자산은 불에 타서 없어졌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은총을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는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의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간직하여라. 전능하신 분에게로 겸손하게 돌아가면 너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 온갖 불의한 것을 내 집안에서 내버려라. 황금도 티끌 위에다가 내버리고 오빌의 정금도 계곡의 돌바닥 위에 내던져라. 그러면 전능하신 분이 내 보물이 되시고 산더미처럼 쌓이는 은이 되실 것이다. 그때가 되어야 비로소 너는 전능하신 분을 진정으로 의지하게 되고 그분만이 내 기쁨의 근원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분에게 기도를 드리면 들어주실 것이며 너는 서원한 것을 다 이룰 것이다. 하는 일마다 다 잘되고 빛이 내가 가는 길을 비추어 줄 것이다. 사람들이 쓰러지거든 너는 그것이 교만 때문이라고 일러주어라.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구원하신다. 그분은 죄 없는 사람을 구원하신다. 너도 깨끗하게 되면 그분께서 구해 주실 것이다.
자비로 그 몸짓 이끼시고 그의 피 흘려주신 주 생명의 말씀 주심으로 우리 죄 사해 주셨네 회개한 죄 상한 가슴 흐르는 눈물 보시고 은혜로 내 영 먹이시는 큰 잔치 되게 하소서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이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원한 진리가 담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쓴 편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형제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기로 하고 다투면서 기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전합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서 사랑으로 기도를 전하지만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기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기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전파되는 것은 기도니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빌립보 교회의 특별한 사랑에 감사하고 축복하는 서론적인 내용에 이어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의 사랑의 경륜으로 이루어지는 로마 감옥 속에서의 자신이 겪고 있는 일들을 간증하는 내용을 읽게 됩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온 아시아와 유럽까지 전파되었지만 그가 갇히면서 복음 증거의 중단에 대한 안타까움과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의 우려는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위축될 수 있다는 걱정을 전달받고 자신의 감옥에 갇힌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임을 감격으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듣습니다. 첫 번째로는 12절에서 13절 말씀 중심으로 바울의 매임이 복음을 풀어놓았다는 겁니다. 당시 바울을 향한 일반적인 염려는 그가 감옥에 투옥됨으로써 땅끝을 향해서 성령과 더불어 힘차게 뻗어가던 복음이 정지해버린 것 같고 또 로마 시민권까지 가진 바울이 감옥에서 불편을 겪고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오히려 바울은 역설적인 확신으로 저들의 궁금증에 시원한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10절인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까닭 없이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을 주시지 않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자신의 경험 속에서 확신해온 바울이기 때문에 자신의 투옥이 오히려 복음의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물론 여기에 내가 당한 일이란 당연히 로마의 감옥에 갇힌 것을 두고 하는 말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현재의 상황과 형편을 보면서 어떤 일을 추진하지만 하나님은 먼 장래까지 살피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이 옳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당장의 일들이 이해되지 않고 울고 불고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태연히 계십니다.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일이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절망적인 일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이유는 자신의 투옥이 아니면 불가능한 복음 증거를 오히려 가능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하면 바울 자신이 매임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바울은 이 사실을 빌립보 성도들은 물론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염려하는 모두가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의 투옥된 일이 어떻게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는가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을 바울은 그를 위해 기도하며 염려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내용이 연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13절입니다. 바울의 매임, 즉 로마 감옥에 투옥된 이유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복음 때문임을 나타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제한을 받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의 충성된 종인 바울 또한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주님의 이루신 일을 유효하게 하기 위하여 같은 모습을 로마의 감옥 속에서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했는데, 시위대는 근위대 또는 친위대라는 명칭들이 있고, 그때 당시에 문헌들을 참고하면 로마 정부의 행정력을 위하여 모든 면에서 특히 정신적으로 무장된 군인이나 행정관들의 일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정상적으로는 접근하여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사람들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투옥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지키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 이것 역시 사람의 지혜를 넘어선 하나님의 방법이었음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온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확산됨으로 이제는 세계의 어느 곳에도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사각지대는 없어진 것이 바울 자신이 로마의 감옥에 투옥됨으로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14절에서 16절 말씀 중심으로 좋은 경쟁을 하게 되었다 고백합니다. 바울의 매임이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요새와 같은 로마의 정신적으로 무장한 시위대 안에 복음을 전하게 된 사실을 넘어서 이제 교회들에게도 오히려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바울은 오히려 기쁨으로 증거합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14절인데, 심지어 바울을 경쟁하여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경쟁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안타까움도 있었지만, 바울이 투옥됨으로 교회에 미친 보다 바람직한 효과를 먼저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로마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겠지만, 대부분의 복음 증거자들이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로마의 감옥에 수감되는 것을 보면서 용기를 얻어서 더욱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전하고 있습니다. 겁 없이 아포고스 그리스어인데 두려움 없이 뻔뻔스럽게, 그런 의미를 가지는 낱말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뻔뻔스러운데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뻔뻔스러울 정도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15절인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바울이 투옥된 사실을 두고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두 가지의 형태를 18절까지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을 존경하는 좋은 의도로 복음을 전하는데 더욱 열심을 내는 사람들과 또 다른 부류들은 좋지 못한 경쟁심에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바울은 자신의 솔직한 심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대부분 이런 양지와 음지가 있게 되지만, 분명한 것은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는 적어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임에도 이런 두 가지의 모습은 안타깝게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리나 진리의 사람을 바로 알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삶이 아름답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어느 때나 있었음을 보면서 바울의 자세를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16절인데 15절 뒷부분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바울을 복음의 증거자로 세워주신 것을 인정하고 바울의 가침에 안타까움을 갖고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한 의지의 사람들을 이름입니다. 진리와 생명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바울처럼 어떤 어려움에서나 사람들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려 하고 성령께서 기쁘게 동행하시고 역사하실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는 17절에서 18절 말씀 중심으로 전파되는 것은 귀도니 라는 고백입니다. 비록 자신이 어떤 오해를 받든지 어떤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복음만 전해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절대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또 진정한 귀도인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할 겁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구주를 전파하느니라. 17절인데 이들은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15절 하반절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진실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나타나 보이는 현상들을 가지고 신앙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도는 죄에 신음하는 인류를 그 죄의 고통에서 풀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그 죄의 수치와 고통을 십자가에서 친히 감당하셨고 이것이 역사에 이루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함에도 복음을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전하는 것 자체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저들은 복음을 위하여 갇혀있는 바울을 동정하고 격려하지 못하고 괴로움을 더해주려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 자체가 순수하지 못한 이기적인 목적과 야망을 가지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는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이것조차도 은혜로 해석하는 바울의 고백이 더욱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18절입니다. 이 말씀 역시 앞의 15절이 반복처럼 들리는데 이 말씀 속에서는 그리스도를 닮은 바울의 희생을 바탕한 고백과 기쁨의 이유를 찾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어떤 이유에서든지 열심으로 증거되고 있는 복음 전파의 사실 두고 하는 말입니다.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새번역에서나 여러 번역본들에서는 비슷한 표현을 볼 수 있는데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사실 생명을 살리는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자세는 당연히 진실된 마음으로 전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어울리지만 바울이 아량은 여기까지 양보하는 것을 봅니다.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감히 사도의 권위도 아닌 입장에서 이런 자세가 옳지 못한 것 같지만 바울은 역시 자신을 깎아내리고 괴롭히려는 입장에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아마도 바울은 이렇게 유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결국 바울사도는 어떤 이유에서건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으로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18절 하반절에 하는 바울의 이방인의 사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수 있기를 나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의 생애를 공부합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가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사실 동안의 이야기는 복음서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는 신구약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을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였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신약 전체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그의 교훈, 그리고 그의 교회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각기 네 명의 저자들이 기록한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사실이 유일하게 기록된 복음서도 있고 같은 사건이 여러 복음서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관한 구약의 예언을 줄겨 인용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그가 행하신 업적에 더 치중하였습니다. 누가는 고통을 가진 사람에게 관심을 가진 예수님의 자비를 묘사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 사실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기록한 데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해 공부하기 전에 그보다 먼저 와서 그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친척이자 예수님께 세례를 준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과 혼동하지 않기 위해 그를 항상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를 세례 요한으로 부르는 중요한 이유는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먼저 왔습니다. 이사야는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3장 3절에도 나옵니다. 그는 보통 사람과는 달랐습니다.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전도했고 그의 설교를 들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며 자기 뒤에 장차 올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당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책망하는 데 담대했고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설교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후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일하시도록 자기의 모든 권위와 사역을 삼가고 물러섰다가 헤롯에 의해 감옥에 갇혀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나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교회는 세례 요한에 의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세상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 아들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7절을 보면 우리는 말씀이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도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실 때 그리스도는 그 창조의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세상을 저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주전 4년에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서기 연대를 측정할 때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년의 오차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동정녀였고 그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지니셨습니다. 그의 족보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그의 왕국은 다윗의 왕국과 같이 잠정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왕국입니다. 이제 때가 차서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전국에 호적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호적을 하려고 마리아와 요셉은 그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집마다 사람들로 가득 찼고 여관방마저 들어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 강포에 쌓여 말구이에 눕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어떻게 목자들이 어린 아기를 보러 왔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후에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그 박사들이 베들레헴 근처에 왔을 때 그들은 헤롯 왕에게 어디에서 새로운 왕이 될 아기가 탄생했는가를 물어보았습니다. 성경에는 동방 박사가 세 명이라는 언급이 없습니다. 헤롯 왕은 성경의 미가서 5장 2절에서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된 말씀을 두려워했습니다. 새로 태어난 왕이 자기 왕위를 빼앗을까 봐 두려워서 베들레헴 근처의 모든 마을에서 태어난 두살 아래의 아이들을 모두 죽이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헤로당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요셉의 꿈을 통해 아내와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하라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그의 가족은 헤롯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돌아올 때는 예수님이 태어난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왔습니다. 갈릴리는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북방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다는 남쪽에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그 중간에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교훈 가운데 대부분은 갈릴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공생애 후기의 교훈은 요단강 너머 유대와 베레아 지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은 그가 12살 때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다는 이야기뿐입니다. 그런데 명절이 끝난 후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찾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율법 선생들과 함께 모세 율법의 어려운 점에 관해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장기에 관해서는 성경이 많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장 5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기록 외에는 예수님의 성장기에 관한 기록은 더 이상 없습니다. 예수님이 30세쯤 되던 해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세례 베풀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5절에 나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우리에게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모범을 보여주기 위함이지, 그가 죄가 있어서 죄사함을 얻으려고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세례의 목적은 죄사함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이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모습을 묘사하는 그림 가운데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물을 떠서 뿌리는 모습도 나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3장 16절과 마가복음 1장 10절, 11절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물에 잠기는 침수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라는 말씀이 이 사실을 잘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아들임을 분명하게 증명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과 11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다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그가 당신의 아들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후 예수님은 광야로 기도하러 나가셨습니다. 그곳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금식이 끝나갈 무렵 예수님은 사탄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죄의 유혹에 빠지지도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티끌만한 죄도 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한맨 처음 이적을 통해 많은 사람의 주의를 집중시켰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부터는 자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얼마 후에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 근처 가보나움에서 전도사흘에 털을 닦으셨습니다. 존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가 항상 하나님을 자녀답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이를 통해 주님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항상 인도하시고 도와주소서. 험한 세상 가운데서 때로는 공의가 외면받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저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 마음을 열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사모하게 하소서. 이 세상의 모든 악으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 연약함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 또한 저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구원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